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일을 트집잡아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섰다.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법에 맞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손이 말짱하게 나았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장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리옷 유다이다. 이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멈추셨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도 병이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는 기뻐 뛰어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었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안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들을 칭찬했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내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한다.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제 친구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담아 내 옷자락에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자네 눈에 있는 먼지를 꺼내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든 먼지를 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시덤 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다 기초를 놓는다. 홍수가 나고 강물이 집을 덮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놓지 않은 맨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덮치면 집은 금방 무너져 완전히 부서지고 만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I will send
songs above
then beside the crystal sea.
More and more my soul shall be praising Jesus and his lov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He has purchased my redemption, rolled my burden of sin away, and is walking on beside me, growing dearer day by day. That is why I sing His praises.
That is why joy is mine.
That is why forevermore
on the everlasting shore
I shall sing of love divin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Glory be to Him forever. Endless praises to Christ the Lamb. He has filled my life with sunshine. He has made me what I am. Oh, that everyone would know Him.
Oh, that all would adore.
Oh, that all would trust the love
of the mighty friend above
and be His forevermor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Isaiah 제17장.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루에르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사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드릴 무렵에는 흉작에 대여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략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장막의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신을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9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제물과 신약에서의 제사와 제물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살피며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주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설명하면서 그 완전치 못함을 지적합니다. 내용의 전반에서는 구약 성막의 도구들을 소개하고 그 도구로 이루어진 제사를 설명한 다음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그림자였음을 비유적으로 풀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둘을 비교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접근하여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강조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임시적이고 사라질 보이는 것이라면 그 원형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분명한 한계는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순간적이고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간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이 영원의 본질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첫 장막과 섬기는 도구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광야 속에서 있었던 제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로 특히 앞에서 주로 비교해왔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는 주로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제로 좀 더 발전된 이해로 나아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절인데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주어진 예법은 어쩌면 더 철저했고 그것이 어겨질 때마다 형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신이라 이름 붙인 위하는 것들을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섬김이 세상에 속한 성소 즉 땅에서 이루어진 불완전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모임들이 진정 하늘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는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2절에서 5절은 앞에서 말한 세상에 속한 성소의 구조와 도구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2절인데 광야에서의 장막은 주로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면서 성소라고 일컫는 곳에 놓여진 도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여주는 내용이고 다시 37장 17절에서 24절에는 부사례를 통하여 만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주로 성소의 왼편에 놓여 어두운 성소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오른쪽에는 상과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다시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기도를 상징하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3절인데 성소의 바로 안지성소를 보여주기 위한 언급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휘장들은 예수기도께서 구속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4절인데 이것은 아마도 광야에서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사실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열왕기상 8장 9절이나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결국 복음의 완성 후에 과거를 돌아보며 완벽한 제사와 속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세세한 이해의 필요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5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첫 장막의 제사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성소가 준비되고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도 자격과 가능한 일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행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6절입니다.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과 한 주간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도 매일 할 일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저녁 때는 등을 켜는 일로 이 일이 계속적으로 행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 주간마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어 진열하는 의식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일은 레위 후손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1년 1차에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연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7절입니다. 첫 장막을 성소라고 했다면 둘째 장막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염소나 양 또는 송아지를 또는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워 광야로 보내기도 하며 향을 살라 그 연기로 지성소에 속죄소를 가리게 한 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워 바치는 번제나 기타의 제사보다는 주로 피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죄를 속죄하는 의식에는 피뿌림의 의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구약성경의 율법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홀로 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완전한 제사의 비유적 모형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에서 봐왔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행한 것들을 오늘의 복음 속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8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으로 땅의 성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지성소까지는 성소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고 오직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만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도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즉 땅에 성소가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땅의 성소가 치워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도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절인데 과거의 모든 제사의식이 완전하신 예수도의 구속사역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비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율법에 속한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죄나 용서를 모두가 같은 범주에서 확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도의 구속에서는 같은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모두 확실한 사죄와 천국을 확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막혀둔 것이니라 10절인데 율법에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곤충까지 모든 음식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23절이죠. 예수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스라엘의 의식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하신 말씀에서도 의식상으로서의 계율들이 영혼에 영향이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쓰이는 단어가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한 개혁, 디오르도시스, 비정상이 된 것을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서 개량, 개선, 새 질서, 그런 의미로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리스토를 의미하는 것을 볼 때 회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성막의 예식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때까지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 속에서의 모든 계명은 예수를 통한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탄원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탄원의 시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또 시편에는 신뢰의 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의 부조리를 봅니다. 그 부조리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사회 현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앞부분을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푸성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어쩌다 비틀거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이런 주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Jesus, you lift me up each time I fai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선포가 세 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구절을 declares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도치어법입니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함이지 이런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만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와 같은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만 이와 같은 선언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